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혹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까? 나는 세상에서 내 위치를 차지하고 지키기 위해 죄인의 길에 서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오만하게 나 자신을 정당화하지 않으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여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복을 확인하고 복음의 진리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서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는 서기 62년경인 바울이 말년에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에 관하여 쓴 옥중 서신서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예수님을 머리로 통일된 교회인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부의 예정과 성자의 구속과 성령의 보증 속에 이루어졌음을 설명하면서 마지막에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교회는 그분의 몸으로서 충만함이 이루는 존재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위대한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예수님의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라고 번역된 아포스톨로스는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해 권위를 위임받고 보냄을 받은 대리자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 유대의 최고 결정기관이었던 산헤드린에서는 어떤 사안이 결정되면 이를 수행하기 위해 아포스톨로스, 즉 사도를 임명해서 보냈었습니다. 그 산헤드린의 사도는 산헤드린의 권위를 가지고 산헤드린을 대리하여 그 결정된 사항을 이제 수행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는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예수님이 직접 보낸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라고 인정된 사람은 열두 제자를 제외하고는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아직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사도라고 인정받지 못했던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며 자신의 서신서에 예수님의 권위를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바울의 사도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정되었고 그의 서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어 신약 성경의 서신서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교인에게 쓰여진 이 바울의 서신을 우리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예로부터 알고 있는 장수하고 부자되고 건강하고 자녀가 많은 세상에 속한 복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복받자는 말은 맞지만 그 복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뛰어난 하늘에 속한 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는 구원과 관련된 영적인 축복인데 그 내용을 4절 이하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는 것이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 글을 읽는 에베소서 교인이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확실히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여러분을 택하고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우리가 불쌍하여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 삼을 것을 기쁘게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양자를 입양하는 부모는 기쁘고 들뜬 마음으로 아이를 만나고 아이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태아라서 지금 당장은 데려갈 수 없다면 입양을 결정하고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이처럼 어쩌면 수백억 년을 기다리고 기다리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두 팔을 벌려 여러분을 아들로 영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였다는 말은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겠다는 말은 죄 많은 우리를 예수님과의 연합의 결과 칭의를 통하여 흠없다, 의롭다 하시고 성화를 통하여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다가 영화를 통하여 완성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의 타고난 자격이나 부지런한 노력이나 선행의 대가로 받은 복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므로 선물과 같이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라고 합니다. 양자로 입양받는 태아가 입양받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고 혹 있더라도 그 결정은 창세전에 끝났습니다. 시간에 묶이지 않은 하나님께는 혹시 다를 수 있으나 적어도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읽으며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인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내 죄값은 사망인데 내 대신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죽어서 그 죄값을 치르셨으니 나는 죽지 않고도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속량은 원래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사서 해방시키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십자가의 피값을 주고 사서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였고 따라서 우리는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서도 해방되어 죽지 않게 되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기다리는 육체적 죽음을 잠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의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러한 구원에 관한 진리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지혜와 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예정이나 십자가의 구원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해는 고사하고 그런 논리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어려워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기보다는 세상에서는 비밀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냥 이건 좀 말이 안 된다라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스러운 복음의 진리를 우주적으로 확장한 것이 10절에 말하는 그리스도 안의 통일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하늘은 대기권이나 성층권과 같은 물질적인 하늘이나 우주공간이 전혀 아닙니다. 물질적인 세상인 땅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영적인 세상을 하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에 있는 것은 천사나 사탄이나 귀신 같은 영적인 존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낙원에 죽은 성도들이나 음부에 죽은 영혼들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반대로 물질적인 세상인 땅에 있는 것들은 살아있는 사람들과 동식물들과 또 물질적인 모든 사물들을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말씀입니다. 통일이라고 번역된 아나케팔라이오는 이 케팔레, 즉 머리라는 어근을 가지고 다양한 것을 한 머리 아래 다시 하나로 만들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통일이란 죄악으로 무질서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그 통치 아래 조화롭게 모인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는 이 물질적인 세상의 모든 것뿐 아니라 영적인 세상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나와 교회의 구원보다 더욱 크고 넓은 우주적인 개념입니다.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물질적이든 영적이든 모든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며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조화롭게 되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니다.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는 이 끌레로라는 말은 제비를 뽑아 얻었다는 말인데요. 이 구역에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가나안 땅을 제비를 뽑아 얻을 때 사용했던 그 동사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어떤 기업을 얻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아 예수님과 함께 왕같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인류를 통하여 자기 아들들을 만들고 자신이 지은 세상을 다스리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아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그 일에 실패하였고 세상은 죄악으로 무질서해졌습니다. 이제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위임받은 세상을 잘 다스리게 되면 예수님을 머리로 세상은 조화롭게 통일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인치다라는 헬라어는 이 도장이나 인장을 찍어서 소유권을 나타내고 계약의 유효성을 보증하며 문서를 보호하거나 봉인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보호를 입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증거하며 우리의 구원을 또한 보증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기업으로 번역된 끌레로노미아는 유업이라고도 번역되는데요.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상속자로서 받을 어떤 상속물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표현과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그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표현을 보면 이 기업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왕과 같이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나 그 일부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말씀과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같은 말씀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성령의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가 상속받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기업의 보증이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성부의 예정과 성자의 구속과 성령의 보증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찬양하고 에베소 교회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 이제 중보기도를 시작합니다.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이루어감에 따라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을 갖게 된 것을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중보기도를 이어갑니다.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서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을 이해하는 능력이며 계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하여 드러내 보이신 모든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지혜와 계시를 주시면 하나님을 인식하고 이해하며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관계를 맺어서 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원을 받아서 성령님이 임해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과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령님이 임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시면 비로소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됩니다. 이처럼 영안이 열리는 것은 우리가 판타지 드라마에서 보듯이 귀신이나 영적 존재를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비롯하여 영적인 존재를 조금씩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를 분명히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알게 될 뿐 아니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일 중에 세 가지를 언급하면서 이를 성도들이 알게 하시기를 특별히 기도합니다. 먼저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택함 받고 부름 받아 구원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결국 성화되고 영화됨으로 구원이 완성되면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영광스러운 소망을 갖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는 부르심의 소망 중에 마지막 때에 구원이 완성된 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업은 구원이 완성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다스리라고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10절에 언급된 바와 같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한 나라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조화롭게 구성된 만물을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들과 인간이나 동물과 같은 물질적인 존재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러한 초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을 하나님의 아들된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3절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시며 결국은 우리가 천사도 판단하고 다스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참 상상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힘은 다음 절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는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며 새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그 능력은 구원받아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도 마지막 날에 육체로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서 거듭나게 하셨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중생은 부활의 표적이요 증거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베푸신 이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그런 것들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것임을 알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그 능력을 믿음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을 소망하며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20절에 그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20절의 그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19절의 하나님의 힘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부활의 능력을 포함합니다. 그 능력은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다시 앉히셨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세상 만물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은 이 모든 천사들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모든 천사나 영적인 존재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세상은 마지막 때 최후의 심판날 이전을 의미하고 오는 세상은 최후의 심판날 이후를 의미합니다. 시대와 상관없이 모든 시대, 모든 존재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익숙했던 이 시편 8편 6절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를 인용한 말씀입니다. 인간이 우상화했던 이 태양이나 뭐 호랑이나 영웅이나 권력이나 돈과 같은 모든 피조물들을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두어 복종케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교회를 언급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우주의 통치자인 예수님과 그 지배 아래에 있는 만물 사이에 교회라는 독특한 존재가 끼어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말은 예수님은 교회의 통치자라는 말입니다. 만물 위에 교회가 있다는 말은 교회가 만물의 통치자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따라서 23절에 예수님의 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모두는 모든 천사를 포함한 만물 위에 존재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말은 교회가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예수님의 실체라는 말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성육신하여 물리적인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을 선포하고 십자가 사역을 했듯이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실행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직 성도가 성화되지 못하여 종종 죄 가운데 행하는 것처럼 아직 교회도 완성되지 못하여 종종 죄 가운데 행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최후의 심판 이후에 완성된 교회는 이 땅에서뿐 아니라 통일된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 완성된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우는 구원이 완성된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물질적인 우주와 영적인 우주를 모두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공동체가 바로 그 영광스러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당돌하게도 이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의 충만함이라고 합니다. 수식어를 제외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함입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저는 바클레이 주스턱의 이 견해대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 플레로마, fullness, 충만, 완전하게 꽉 채운다는 뜻입니다. 머리만 가지고는 아직은 부족합니다. 팔다리를 포함한 몸이 있어야 충만한 것입니다. 몸이 머리를 충만케 하듯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예수님을 충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직접 말하고 행동하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말하고 행동하십니다. 죄로 인하여 퇴락되고 부족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모두 교회를 통하여 충만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성도로 구성된 교회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입과 팔과 다리의 역할을 합니다. 지상교회는 아직 제대로 그 역할을 잘하지 못하고 있지만 성도들이 성화되어감에 따라 점점 잘하게 될 것이고 마지막 때에 완성된 교회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온전한 예수님의 몸이 될 것입니다.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 다스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이 눈이 열리어 이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고 이 땅을 승리로 살아가기를 바울 선배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